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제가 운동하다가 예전에 무릎 연골판을 다쳐서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오른쪽을 했고 또 1년인가 있다가 그 뒤에 왼쪽을 했습니다. 양쪽 다 연골판 수술을 하게 됐죠. 저는 그 계단을 하나씩 밟고 올라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두세 개씩 계단을 뛰어 밟았고 계단을 걸어서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항상 뛰어서 두 개, 세 개 이렇게 뛰어서 올라갔죠. 이제 무릎 수술하고 목발을 짚게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씩 이렇게 짚고 다녀야 되었고 또 다치기 전에는 내가 튼튼한 두 다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잘 뛰고 잘 걷는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으니까 감사해본 적도 없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치고 나니까 그동안 잘 걷고 잘 뛰고 다닌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전혀 보지 못하던 부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더 잘 알게 되었던 게 우리 사는 주변에 계단이 참 많구나, 그걸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왜 하는가 하면 오늘 말씀과 조금 연결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온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의 첫 말씀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썩 마음에 와 닿거나 좋아할 만한 단어가 분명 아닙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넉넉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모자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수준이 낮다거나 아니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고통 속에 처한 자기의 현실을 깨닫고 절망 중에 있게 되는데 그 절망 가운데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은혜를 요청하고 구하는 자, 그것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결국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정이며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존을 뜻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출발이고 첫 걸음일 수 있죠.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과 또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이 두 가지의 고백이 맞물려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존하는 자로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조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보리, 간임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주시는 목적이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기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자랑만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불의한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구별, 이 분명한 선을 긋고 있고 또 율법과 규례와 전통, 유전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을 자기가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금식을 하고 십일조를 한다는 것, 이러한 자기 의에 대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점이라고 한다면 그 율법이 주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자기의 의의를 확인하는 수단이나 도구의 내용으로 삼아야 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드러내고 있는 죄, 죄에 대하여 한계를 지니고 있는 존재, 그리고 그 안에서의 참된 구원이 누구에게서 시작되고 있는지, 또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삼아야 하는데, 그러한 진정한 본질적인 내용이나 의미는 다 뒤로 가고 오직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자랑을 드러내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하는 것 외에는 다른 그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표현하고 계시는 세리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죄인의 대표적인 전형적인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로마 시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보내야 하는 그러한 책임을 진 자가 이 세리인데 정해진 세금 이외에 더 많은 세금을 수탈하여서 로마 정부에 보내고 나머지는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있는 동족을 돌아보지 않는 그래서 죄인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끌어다가 그의 기도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이 바리새인과는 대비하여서 보이고 있습니다. 세리는 감히 자기의 얼굴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의 죄인됨을 애통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아니면 안 되는 것에 대한 절박한 기도를 이 하나님 앞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세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내려간 자는 자기 스스로 내가 의롭다고 자랑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는 의롭지 못하고 불의하고 드러낼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오직 주의 은혜만 구하고 있는 이 세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내려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드러내 보이면서 자기 의의나 자기 종교적 신념에 대한 만족이나 이것이 한 사람의 영혼의 문제나 그 생의 문제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작정과 섭리를 그의 손 안에 두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께 소원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나아가는 자로 변화된다는 사실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또 그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셔야 그 삶이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그 자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는 우리의 삶이나 심령 가운데 은혜라고 하는 이 부분을 도저히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탁월하고 또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들이 다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은혜를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으로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고 또 가지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헛되며 또 우리가 오히려 외면하고 있는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들인지를 우리가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증언으로 이 같은 사실들을 확인하는 말씀을 제가 빌립보서 3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0조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의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부름받기 전에 자기가 얼마나 많은 의를 자기 의를 지니고 있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바리새인이고 또 교회를 열심히 박해했던 자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섰던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의의가 빠지고 예수로 인하여서 그 안에 채워졌을 때에 그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랑거리로 삼고 있고 자기가 유익하던 것이라고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해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태생에 대한 자랑, 자기의 종교적 신념에 대한 근거에 대한 자랑, 자기 소유에 대한 자랑, 이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는 배설물과 같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자기가 자랑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또 원하시는 그 일들을 자기가 다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결국은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쓰이지 않았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는 자랑을 가지고 있지만 이 자랑이 이 자기 의의가 자기의 생애를 바꾸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기는 그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사도의 책임을 부여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내가 그로 인하여 산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하여서 자신의 생애를 이제 거꾸로 되돌아볼 때에 자기의 자랑은 헛된 것에 불과했던 것이죠. 허상에 불과했던 것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이고 이 자랑이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책임질 수 없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보게 됩니다. 이제 주님 편에 와서는 사도 바울의 복음의 사역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습니다. 매 사역의 순간에 순교를 각오해야 했고 많은 사람들의 핍박과 방해와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과 방해와 위협과 죽음이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사역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죠.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생애 가운데에서 무엇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는지 나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부르시는 택함 받은 자들을 어떻게 불러내시는지 그들을 통하여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 참다운 감사의 고백이 있었고 죽음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왜? 여기 안에서 하나님이 꽃피워내시고 드러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전혀 그 죽음을 무가치하거나 아니면 두려운 내용으로 이 사도 바울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 누렸던 신분과 지위는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훨씬 부유하고 성공적인 삶의 모습이었지만 그것이 만들어내고 이루어낼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헛된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기 의의가 아닌 온전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주님이 만들어내시는 것에 자기가 덧입혀져서 마치 접붙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쓰임받고 그 이루어내시는 일들의 결과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복된 가장 넉넉하고 부유한 것임을 알 때에 그 마음에 고백할 수 있는 내용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감격과 기쁨의 고백들이 사도바울의 심령 가운데서 드러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주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인데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의의 보따리를 가득 짊어지고 천국 문 앞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의의 내용들을 자랑하리라 보란듯이 드러내 보이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지니고 이 앞에 와서 섰습니다. 들어가려고 하는데 천국 문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내려놓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고 또 하나를 내려놓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는 거죠. 하나하나 내려놓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 의의를 다 내려놓아야 그 천국 문을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책에서 읽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하여서도 저희가 보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매 순간 매 상황 끝없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너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본능적으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일들은 큰 일 없이, 큰 사고 없이, 어려운 일 없이, 걱정할 일이 없이 이렇게 순탄하게 지나가게 되는 소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기도 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자녀에게서, 가족에게서, 아니면 친구에게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을 겪을 때에 우리가 많은 혼란을 갖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었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굳건히 견지해서 살아오고 있었고 또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그 말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히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무력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와 싸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가 정말 진정으로 붙잡고 의지하는 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그 타고난 부패한 본성 때문에 늘 자기 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고 또 자기를 확인하는 자리에서 늘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의의를 세우고 자기 자랑을 삼고 자기의 유익을 삼고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갈 수 있다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 자기 애를 다 뽑아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다 버리도록 우리와 싸우시는 겁니다. 너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너의 생애에 찾아 들어가서 내가 주는 은혜로 내가 만족하지 않고는 너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거의 너희 생애 전반에 채워져 있다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도 또 우리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가르친 청년 중에 운동을 하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제 현역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싶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선수 생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길도 열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침체되고 침울하고 하나님이 뭘 해주실까에 대한 기대는 차츰차츰 의심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것이죠.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년이 지나면서 되게 길이 열려서 외국에서 이렇게 입단 제의가 왔고 그곳에 가서 테스트를 받고는 외국 팀에서 선수로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하던 이야기가 분명히 제게 이 말이었습니다. 목사님, 다 내려놓아서야 해결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끝까지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을 때 내가 그래도 한국에서 뛰던 선수였는데 내가 뭐였는데 내가 얼마나 이름이 있었는데 뭘 했었는데 이거를 놓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었는데 그런 의심을 넘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자기가 붙들고 있었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에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길을 여시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만약 그림의 내용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잡으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것을 잡으려고 한다면 지금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을 놔야 하나님의 것을 잡을 수 있죠. 이 전환, 이 변환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잡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잡고 있는지, 내가 끈끈내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자의 외침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 기도의 내용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의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것에, 내 능력에, 내 힘에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부어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이뤄낼 수 없다는 이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어려운 한계와 제한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가장 심령이 가난한 자로 가장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고백을 올리는 그러한 자로 우리의 생애를 다시 한번 되돌릴 수 있는 그러한 결심과 각오가 필요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기의 의의를 다 빼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실 일들을 저희들이 소망하며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붙잡고 놓지 못하는 우리의 자랑과 능력과 의의들을 내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시고 만들어내시고 드러내 보이시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들이고 또 그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실 의로움인 것들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에서 우리의 생일을 책임지겠다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복된 믿음의 고백들을 주 앞에 올릴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기뻐하면서 그 자리에서 버티고 이겨내야 할 책임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